이 시간에는 조금 전 봉독한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15절 말씀 중심으로 복음적인 종교개혁 그 두 번째 시간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영어 표현으로 household name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개는 household name이야 라고 한다면 그가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만 언급되는 인물이 아니라 가족들의 대화에서도 하우스홀드 안에서도 설명 없이 언급이 될 만큼 모두가 아는 인물, 잘 알려진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16세기 종교개혁 이후로 서구사회에서 요한 캘빈이라는 이름은 지난 500년의 상당 기간 동안 실제로 하우스홀드 네임이었습니다. 하지만 서구사회 문화가 지난 세기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성경적인 세계관을 벗어나면서 한때 하우스홀드 네임이었던 요한 캘빈은 심지어 기독교인들, 개신교인들 사이에서도 생소한 인물이 되어가고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성도님이 교회에서 요한 캘빈의 이름을 들어보셨다면 아마도 칼빈의 이름을 언급하신 분이 칼빈의 신학에 적극 찬성을 하셨기 때문이 아니면 적극 반대를 하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짐작을 합니다. 그리고 성도님이 만약 칼빈이라는 이름에 대해 이처럼 극과 극의 다른 평가들을 다 들어보셨다면 그의 신학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 혼돈스러워 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칼빈이라는 이름을 두고 이처럼 찬반 논쟁이 확대되었던 계기는 칼빈이 살아있었을 때라기보다 그가 세상을 떠난 지 약 50년 넘은 때였습니다. 오늘 네덜란드라고 불리는 나라, 한때는 홀란드, 화란이라고 불렀는 그 나라에 야코부스 아르미니우스라는 신학 교수가 있었는데 그가 칼빈의 신학에서 동의할 수 없는 부분들을 많이 강조하면서 강의를 하기로 유명했습니다. 그 아르미니우스도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그의 제자들이, 그러니까 아르미니우스의 제자들이 칼빈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는 다섯 가지 조항을 발표하면서 열띤 논쟁이 시작했던 것입니다. 결국 당사자들은 세상을 떠났는데 그들의 제자들이 스승의 가르침 사이에서 차이점을 논하면서 그 논쟁이 아르미니우스주의와 칼빈주의 간의 논쟁으로 확장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두 스승의 제자들 사이의 싸움만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무슨 당파 싸움이나 아니면 무슨 무술하는 도장 사이에서 싸우는 뭐 이런, 그러니까 불필요한 싸움, 피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이 서로 다르게 주장했던 쟁점은 다름 아닌 구원에 대한 성경의 바른 이해였습니다. 구원에 대한 성경의 바른 이해라는 우리가 절대로 잘못 이해해서는 안 되는 중대한 주제를 놓고 그 쟁점으로 논쟁을 펼쳤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수요일 올해 종교개혁 기념일을 맞아서 지난 주일부터 3주간 16세기 종교개혁을 통해서 일어난 교회에 필요하고 바람직한 변화들을 함께 생각을 하고자 종교개혁의 중심 이념들을 성경 말씀의 내용과 비교하고 또 확인을 하는, 그러니까 말씀 속에서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첫 시간 우리는 종교개혁이 대중적으로 일어나게 된 변화의 가장 핵심 인물이었던 개혁의 아버지 마틴 루터가 참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고 순종을 하기 위해 많은 수고와 헌신을 쏟았음에도 불구하고 얻지 못했던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얻을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 같은 확신을 우리가 어떻게 얻는 것인지 살펴봤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속량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목적을 이루셨다는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면 그 안에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얻고 날마다 구원의 확신을 회복할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골로새서 1장 말씀을 중심으로 지난주에 생각을 했습니다. 루터가 이처럼 종교개혁의 아버지라면 종교개혁 이념을 체계화한 사람은 두말할 나위 없이 요한 캘빈입니다. 기독교 강요라고 불리우는 그의 조직신학책은 54세의 짧은 인생을 살았던 그가 25년에 걸쳐서 기록하고 편집을 해왔던 작품입니다. 또한 그가 성경 주석을 많이 썼습니다. 주석이라는 것은 성경을 구절구절마다 설명하는 그런 책인데요. 그의 성경 주석 속에서 그 신학이 일상의 상황 속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참 그의 견해를 깊이 있게 다루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주 골로새서 1장의 말씀에 이어서 골로새서 2장에서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일관적으로 설명하고 계신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앞에서 우리 구원에 대해서 아르미니우스 주의와 칼빈 주의의 견해들을 한번 평가해 보십시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같은 진리에 대한 다른 여러 관점들 중에 어느 쪽을 우리가 선호하는가를 따지자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에 대해 양쪽이 서로 다르고 때로는 정반대되는 주장을 하기 때문에 무엇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인가를 분별하자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신학적 이념이 아닌 우리 믿음의 본질을 살피고 성경의 진리를 확신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밝혀주신 구원이 오직 은혜이고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 이루어졌다는 이 사실에 더욱 기뻐하고 감사드리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3주간 우리 본문인 골로새서에 대해서 지난주에 여러 가지 그 인트로덕션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만을 좀 되짚어보자면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서 편지를 기록할 당시 골로새 교회에 어떤 이상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율법주의와 헬라 종교의 신비주의가 만난 어떤 희한한 가르침을 가르쳤는데 오늘 본문의 시작 8절에서 바울은 이것을 철학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또 세상의 하등 지식 이런 의미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철학이라는 학문에 대한 평가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 학문 전체를 평가한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철학은 과학이 있고 의학이 있고 사회학과 언어학 등 여러 가지 학문들 있는 중에 바르고 필요한 인간의 학문입니다. 철학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철학이라고 부르시는 가르침이 있고요. 그 가르침은 성경 말씀을 알고도 그것을 부인하는 가르침입니다. 요한 칼빈은 복음의 내용을 읽고 이해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복음을 믿고 있다고 가정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을 성경을 통해서 보고 읽고 이게 접수가 됐어요. 예, 접수가 됐다는 것, 이해가 됐다는 것 자체가 믿음이라고 우리가 가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렇게 그가 설명합니다. 복음의 증거를 본 그가 진리를 붙잡지 않는 이유는 그가 복음을 지적으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가 지적으로 이해한 복음을 싫어하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이 골로새 교회에 미친 철학의 영향이었습니다. 진리에 대해 듣고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에 대해서 다른 누구가 아닌 사도들이 가서 전파하며 사도들이 편지를 보내면서 가르쳤던 그 내용이 싫어서 다른 것을 제시하는 그런 행동을 가리켜서 철학, 세상의 학문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보기에 앞서서 먼저 그 서두에서 아르미니우스라는 이름을 또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제자들이 소위 아르미니우스 주의를 가지고 칼빈의 가르침, 칼빈 주의를 이렇게 반대했다라고 했는데 그게 과연 무엇인지 어떤 얘기를 했길래 구원이 어떻다고 설명을 했길래 그런 것인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전체를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면 그냥 신학 강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신학적인 표현이 아니라 일반적인 용어로 설명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차이점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칼빈주의는 인간이 죄로 타락했다는 것이 전인적으로 타락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속속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어떤 긍정적인 반응을 바탕으로 그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다. 전적으로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로 인해 그를 구원하신 것이다 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결정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결정이고요. 우리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입니다. 무조건적이라는 것은 사람 안에서 어떤 조건을 따지셔서 우리 안에 어떤 상태, 타락한 어떤 기준 이런 것들을 따지셔서 어떤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푸시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베푸지 않으시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하실 때 그 구원은 지극히 인격적인 구원입니다. 예레미야가 어머니 뱃속에 있었을 때 그의 이름을 아시고 그를 아셨던 하나님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해주시고 인격적으로 구원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구원하시려고 하셨던 사람들 또한 그들만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칼빈주의가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또한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반드시 임한다는 점을 칼빈주의에서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시려고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그가 잠시 저항을 할 수 있지는 몰라도 영원히 저항을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끝내 하나님의 은혜 앞에 굴복하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강요를 받아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구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신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그리고 그렇게 구원을 받은 사람은 끝까지 믿음 안에서 인내한다. 그러니까 진정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삶 도중에 구원을 상실하지 않는다. 빼앗겨 버리지 않는다라는 점을 또 칼빈주의에서 강조를 합니다. 여기에 비해서 아르미니우스 주의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이건 제가 정리한 언어인데요. 아르미니우스 주의는 인간이 죄로 타락했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나님께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어떤 믿음을 남겨두셔서 허락하셔서 어떤 사람들은 그 믿음을 발휘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인다라고 가르칩니다. 또한 죄사함을 받는 은혜는 하나님께서 인류 전체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이고 그 일부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죄사함의 혜택을 받게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주시기 위해 택하신 사람이 이미 결정이 되어 있다는 이 사실은 잘못된 것이다. 잘못된 가르침이다. 라고 합니다. 또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제공하는 성령님을 저항할 수 있습니다. 라고 가르칩니다.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끝내 버리고 은혜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없는가 없다고 주장할 수 없다. 그러니까 있다는 것도 아니고 없다고 주장할 수 없고 성경에서 좀 더 확실하게 우리가 말씀을 짚어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여운을 남깁니다. 결국 아르미니우스의 주장은 아르미니우스 주의의 주장은 구원에 대한 주장은 이것입니다. 나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원하셔도 나의 독자적인 동의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 입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구원의 현실을 세 가지로 정리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타락한 우리에게 다가오신 구원자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인 8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전통, 그러니까 전해 내려온 가르침이죠. 세상의 초등 학문을 좇음이요 그리스도를 좇음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르쳤던 철학과 세상의 초등 학문이라고 평가되는 이것이 과연 무엇이었는가? 우리에게 추가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 구절 하나 가지고는 우리가 다 파악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2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 조금 엿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20절과 2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너머에 있는 구절인데요. 20절이 이렇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 어떤 그런 철학입니까? 우리가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 하나님께 가까워질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분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거룩한 것을 접하고 또 거룩하지 않은 것을 멀리하면서 하나님에게 더욱 다가갈 수 있다. 이런 가르침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호의를 더욱 얻을 수 있다는 이런 종류의 말씀인데 그런 말씀에 대한 그런 가르침에 대한 바울의 최종 평가는 마지막 구절 23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좇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거룩한 일, 거룩하지 않은 일, 거룩한 것, 거룩하지 않은 것, 깨끗한 것, 부정한 것, 이것을 나누면서 무엇을 만지고 무엇을 만지지 않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지 않고 이것이 과연 우리의 본질적인 그 타락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겉모습만 거룩하죠. 거룩한 척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우리를 본질적으로 변화시키기에 무능하다라는 평가를 내립니다. 그럼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9절에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에,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에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 정사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니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바울은 여기서 거룩하다, 하나님께 가깝게 나아간다 라는 개념을 충만하다 라는 표현으로 하고 있습니다.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부족함 없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복음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거나 만짐으로 또는 먹지 않거나 만지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충만한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부족함 없는 은혜를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그분을 믿고 그분의 통치 안으로 들어왔을 때 우리는 어떤 부족함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신성의 충만한 모습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이니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다. 그분을 구주로 받아들이면서 너희도 부족함 없는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바울이 강조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시자 또한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어주시기 위해 우리 죄값을 몸소 치러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천국 보좌에 앉아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에게 오셨어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만약 우리 구원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었다면 주님께서 구태여 천국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지 않으셨어도 됐을 것입니다. 천국에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믿음의 발동을 거르셔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선의 발동을 거르셔서 우리가 선한 사람으로 변화하도록 해주셨으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었습니다. 무능하시기 때문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그분이 아시는 바 우리 속에는 선한 것이 조금도 없고 결국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처럼 인간이 되시고 우리가 모든 면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데 부족한 그 모든 모습과 달리 주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모든 모습, 죽기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십니다. 의인이시고 끝까지 의로우심을 상실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불의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 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처럼 인간이 되셔서 우리에게 더없이 가깝게 다가오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도 의롭지 못한 우리에게 의로운 옷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불의를 덮어주시기 위해 주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순종을 하시고 인간에게 그 의로움을 부여시켜 주십니다. 그분을 믿을 때 그분의 의가 우리의 것이 됩니다. 마치 우리가 의로운 사람처럼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했다는 것,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는 이 사실은 하나님의 자비, 그러니까 죄인을 멀리하지 않으시고 죄인을 받아주시는 그 모습도 담고 있지만 우리가 어떤 죄인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시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인입니까? 1도 선하지 못하고요. 가장 선한 모습도 망가져 있는 모습.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 안에서 어떤 의도 골라내지 못하시고 주님께서 모든 의로움을 베풀어 주신 다음에 그 의를 전체를 우리에게 입혀주신 것입니다. 그 의로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믿으십니까? 우리 자신의 의로움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로마서 12장을 보시면 바울은 우리의 믿음마저도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하신 분량대로 나누어 주신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굉장히 간단하게 하나님 쪽에서는 은혜, 우리 쪽에서는 믿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로마서 12장을 읽다 보면 깜짝 놀라요.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네. 믿음도 내가 생산한 것이 아닙니다. 은혜와 믿음 양쪽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왜요? 믿음을 1도 발휘할 수 없는 타락한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죄인임에도 내 안에 아직 꺼지지 않은 믿음의 불씨가 있다면 그것은 내가 타락의 영향을 받지 않은 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타락, 속속들이 타락한 내 속에 하나님께서 언젠가 은혜로이 믿음의 불씨를 다시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믿음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입니다. 우리가 타락했습니다. 하지만 이만큼 어떤 믿음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말도 안 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십니다. 아무런 가망이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베풀어 주신 자비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임한 구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셔야 하는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오늘 본문에서 오늘 둘째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또한 죽은 우리를 일으키신 하나님이라고 바울은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의 교회의 성도들은 대다수가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또 너희의 범죄와 너희가 죄인인 것과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처럼 할례를 받아 구분된 그런 백성도 아닌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다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여기서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고 합니다. 죄로 타락하고 그리고 하나님 전에는 하나님의 호의도 받지 못했던 민족으로 죽었던 우리들. 그 죽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면 내가 범한 일을 하면 죄송합니다. 내가 그만 일을 범하면 너희는 정령 죽으리라라고 하셨을 때 그 죽은 것이 무슨 죽음입니까? 하와와 아담이 차례대로 선악과를 따먹고 그들이 그 자리에서 직사했습니까? 아니지요. 살아 있었습니다. 그럼 그들의 죽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육신과 정신이 어떻게 생을 마쳤다 이런 것은 아니지요. 죽었다고 하신 그것은 하나님에게 우리 스스로 그분의 호의를 일으킬 수 있는 어떤 선행을 할 수 없을 만큼 망가져버렸다는 것입니다. 관계라는 것은 two-way street이죠. 양쪽에서 서로 이렇게 피차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에게 베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요? 거룩하게 창조된 피조물이었는데 이제 그 거룩함을 상실하고 망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그 바로 전 말씀이었죠. 그러니까 할례를 언급하신 말씀이 11절과 12절에 있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구약의 그 믿음의 증표인 구원받은 사람들의 증표,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의 증표인 할례와 또 신약의 동일한 증표인 세례를 나란히 여기서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 구약의 할례를 언급하는 이유는 아마도 골로새 교회 안에 있는 그 이단 사상의 그 율법주의적인 면에서 너희들은 헬라인이니 부족하다. 너희는 대대로 할례를 받지 않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그들을 정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할례를 받지 못했지만 너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할례를 받은 것이고 그리고 세례 그러니까 죽은 너희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난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할례의 할례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을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할례라는 것은 각 가정의 가장이나 가장이 앞으로 될 사람, 그러니까 남자들이죠. 남자들의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예식이었습니다. 할례라는 그 말 자체가 도려내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에서 일부를 이렇게 도려내는 행위를 할례라고 합니다. 영어로 하면 cut off가 됩니다. 이 할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 중에 하나님에게 구분이 됐다. 도려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으로 취하셨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동시에 우리가 이렇게 도려냄을 당해서 하나님에게 거룩하게 구분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에서 장차 분리가 되어 영원히 고통을 받으리라 라는 그런 의미도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그 할례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모습을 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거룩하게 구분된 것,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차단된 것, 이 양쪽입니다. 이 양쪽에서 어느 쪽이 구원입니까? 오직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 구원이지요.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았던 할례는 육신에 받으라고 하셨던 그 증표로서 그것을 받았다고 해서 모두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마치 우리 신약시대 때 어떤 사람이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짜고짜 그냥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가 진정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애통해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발견하고 그분을 붙잡을 때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게 믿음이죠. 그냥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당연히 구원을 받은 건 아닌 것처럼 구약시대 때 할례도 마찬가지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음의 할례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마음의 할례는 다릅니다. 마음의 할례라는 것은 상징적인 표현으로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 육신의 할례를 통해서 표현하셨던 모든 실질적인 것이 이제 마음의 할례에서 드러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그분 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치르시고 내가 그분을 믿고 하면서 그 안에서 이제 나는 죄인임에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분이 된 것입니다. 도련에서 분리가 된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에게 속할 뿐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에게 속합니다. 그것이 할례에 대한 그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의미입니다. 로마서에서도 말씀하시죠. 고린도전서에서도 말씀하시죠. 골로새서에서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음의 할례를 주셨다면 그는 영원히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성경에 근데 동시에 배도를 경고하신 말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버리고 떠나는 것, 하나님을 더 이상 믿지 않는 행위를 경고하신 말씀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이 양쪽이 동시에 진리가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면 영원히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라고 하신 이 말씀과 배도에 대한 경고가 어떻게 나란히 진리가 될 수가 있습니까? 진리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배도를 경고하신 말씀들을 통해 진정한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내 안에 참 믿음이 존재하는지, 죄에 대해 애통해함, 회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그 자비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그분과 동행하기를 기뻐하는 삶, 내 안에 참 믿음의 행적들이 있는지, 그 모습이 있는지 우리가 점검하고 확신을 얻게 됩니다. 히브리서에 배도를 경고한 말씀이 다섯 번이나 나와요. 히브리서 한 편지의 문서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들을 하나하나 대하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또 회개하죠. 우리의 부족한 점들을 회개합니다. 하지만 내가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말씀을 보면서 내가 구원을 잃었나 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또한 그 배도를 경고하신 말씀들은 교회 내에, 제가 지금 우리 공동체를 딱 꼬집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어떤 교회라도 이 지상의 교회 내에 그리스도인이 아니면서 그리스도인 척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가 됩니다. 그들도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을 해야겠죠. 배도에 대한 말씀은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크리스찬들에게 유익합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이 영원히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는 이 진리를 뒤바꾸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구원,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대해서 의문들이 있고 그 의문들이 확대가 되면 이런 논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종교개혁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독교 종교개혁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어떤 책을 읽어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사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교회사에 있었던 사건 세 가지인데 놀랍게도 그 세 가지 다 두 사람 간의 대화입니다.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그냥 은밀하게 대화를 한 건데 편지를 주고받은 것인데 그것이 교회사에 언급이 되고 끊임없이 이것이 주목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대화는 16세기,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전에 있었던 대화고요. 두 번째 대화는 16세기에 있었던 대화입니다. 세 번째는 16세기 이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세 가지의 중요한 공통점이 있는데 셋 다 두 사람의 사이의 대화였음과 동시에 구원에 대한 대화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신 구원이 어떤 것인가? 라는 대화와 논쟁이었습니다. 첫 번째 대화는 주후 400년 안팎에 있었고요. 북아프리카인이었던 교회학자 어거스틴과 영국의 사제였던 펠라기우스라는 사람 사이의 대화였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대화는 지난주일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마틴 루터와 네덜란드 출생으로 이성주의 학자이자 당시 로마교회의 대표 신학자 중에 하나였던 에라스무스라는 사람 사이의 편지였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대화는 그 후로 100년이 지난 17세기의 대화였고요. 아까 말씀드린 요한 칼빈의 제자들과 신학자 아르미니우스의 제자들 사이의 대화였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서로 주고받은 문서들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글을 통해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장장 주후 400년부터 1600년이라는 이 엄청난 기간이죠. 1200년이라는 엄청난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놀랍게도 종교개혁과 관련된 이 세 차례의 대화는 다 구원에 대한 대화였고요. 구원에 대한 논쟁이었으며 죄로 타락한 인간의 상태가 어떻고 그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셨는지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어거스틴과 루터와 칼빈은 동일한 구원을 가르칩니다. 동일한 구원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펠라기우스와 에라스무스와 아르미니우스의 제자들은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타락하지 않은 우리의 어떤 일부분을 일으켜서 하나님 앞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교회사를 통해서 증거를 받고 또 증거를 받은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은 죽은 우리를 일으키신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구원이라는 점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이해하고 그리고 성경을 더욱더 집중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이루어지고 오직 은혜로 이루어진 구원, 나의 믿음마저도 은혜인 그 구원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 죽은 우리를 일으키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 대해 영원한 승리를 선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우리를 대적하는 법조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정죄하는 그 법조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받든다면 그 말씀은 우리가 얼마나 의로운지를 드러내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시작에 같이 보았던 시편 119편에서도 시편 기자가 말씀을 그렇게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 속에 비춰진 의인이 자신이기 때문에 기뻐하는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는 회개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또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나를 의인으로 대해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의인이 아닌 우리를 의인으로 대해주시는지 그 연결고리를 알고 있죠. 그 연결고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를 위해 의롭게 사시고 의의 옷을 나에게, 믿는 나에게 베풀어주신 그분이 바로 연결고리이죠. 하나님의 법은 우리를 주목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우리에 대해서는 절망적이지만 그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소망을 붙잡게 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4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골로새서에서 멀지 않죠. 3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초등교사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법이 우리가 어떤 죄인인지를 인식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제가 이런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이런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나의 의로움을 주장해서 하나님의 호의를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의롭지 못한 저를 그저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 문 앞에서 회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의인으로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15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를 정죄하는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고 했죠. 그리고 15절에서 마지막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그들에게 승리하셨다. 그들을 이기셨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누구를 이기신 것입니까? 우리를 정죄하는 자들, 특히 사탄과 그 마귀들입니다. 악령들이죠. 그들에게 승리를 선포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도 우리는 죄에 시달리지 않습니까? 죄의 유혹에 시달리지 않습니까? 얼마나 맹렬하게 그런 유혹들이 우리를 찾아옵니까? 불과 10년, 20년 전만 해도 은밀하게 진행되었던 사회의 악이 이제는 우리에게 정면으로 다가오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승리를 선포하셨다고요? 우리에 대해서? 무슨 승리입니까? 이런 승리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협박하지만 사탄의 결정적인 무기가 없어졌습니다. 어떤 무기입니까? 하나님이 너를 미워하셔. 하나님이 너를 버리실 거야. 너는 지옥에 갈 거야. 사탄이 먼저 달콤한 말로 우리를 꼬시고 나서 끝내 우리를 하락시키려는, 낙담시키려는 그 말을 했을 때 우리는 죄를 범하고 주님 앞에 민망해하면서 회개하는 가운데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지옥불에 던지시는가?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지옥불과 죽음과 저주와 정죄로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려는 사탄의 무기가 이제 없어진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무기를 없애버리셨습니다. 어떻게요? 그분이 잘못하셔서가 아니라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 그분이 죽으심으로, 그분이 정죄와 저주를 받으심으로 사탄의 무기를 빼앗아 가신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이제 사탄이 우리에게 위협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언어들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사탄 앞에서 무능한 우리들, 너무도 쉽게 유혹에 넘어가는 우리들에 대해 민망해하고 애통해하면서 주님에게 나가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셨죠. 일곱 번이 아니라 일곱 곱하기 일곱 번 용서하라. 용서를 구하면 용서하라. 왜 이런 것을 가르쳐 주십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시기 때문입니다. 지옥불의 두려움을 제거해 주신 주님, 모든 사람에게서가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에게입니다. 한 번 구원을 받은 사람,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 지옥불을 두려워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정죄를 받고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절단되어 분리가 되어 나가는 것을 두려워해야 되는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그런 가르침들이 아르미니우스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있는데 그 아르미니우스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의 가르침을 따라서 교단을 세운 대표적인 인물이 존 웨슬리입니다. 오늘날 감리교의 창시자예요. 제가 2년 전에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언급했던 그 기독교 강요 The Biography라는 책에 나온 내용이 그 책을 읽으면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존 웨슬리는 칼빈의 구원론을 맹렬하게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비난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웨슬리가 평생 칼빈의 구원론을 반대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거기서 배웠습니다. 그의 설교와 성경 노트를 보면 30대 중반의 웨슬리는 칼빈을 맹렬하게 반대합니다. 그런데 60대 초반에 웨슬리는 구원에 대해, 칭의에 대해 나는 칼빈과 실오르락이 하나도 차이 없이 믿는다. 똑같이 믿는다라고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은 감리교인 분들이 이 말씀을, 이 내용을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오바댜서를 봤을 때 야곱과 에서는 화해를 했는데 에서의 후손은 야곱의 후손을 미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조가 화해한 것을 앞세워서 기억을 하면은 너무도 좋을 텐데 그렇지 않고 그 서로 원수지간이었던 그런 모습들을 확대한 그런 것들이 좀 연상이 돼요. 여기서 느껴집니다. 제가 확신하는 것은 칼빈주의가 어떤 주의기 때문에 진리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칼빈주의가 그가 시작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초대교회에서부터 4세기 어거스틴으로 연결이 되고요. 또 중세에 그것이 보존됐다가 종교개혁 그 후로 또 너무도 감사한 건 우리 장로교 신학, 장로교 우리 신앙고백,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로 연결이 되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이루어주신 그 구원. 이 내용이 성경의 내용이기 때문에 모두가 같은 성경을 읽고 있기 때문에 그 구원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점에 저는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확증을 하죠. 이것이 바른 구원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칼빈이 쓴 기독교 강요 그 첫 번째 부분에서 그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자신은 언제나 의롭고 바르며 지혜롭고 거룩하게 보인다.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자만을 타고났다. 우리가 불의하고 잘못되며 어리석고 부정하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기 전까지 우리는 설득되지 않는다. 더욱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피는 것만으로 그렇게 설득되지 않는데 그런 판단을 측정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 되시는 주님을 우리 자신과 더불어 살필 때 비로소 설득될 수 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곳까지 다가오시고 우리처럼 인간이 되셨어야 했습니다. 주님은 죽은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분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 대해 사탄과 그의 졸개들 앞에서 승리를 선포하십니다. 그의 가장 강한 무기를 빼앗아 버리시고요.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의 이념들을 묵상을 하면서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 사실들을 우리가 다시 되짚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십시다. 그리고 어떤 신학자, 유명한 그가 가르쳤기 때문이 아니라 시대가 지나도 변하지 않았던 구원에 대한 관점들을 우리가 성경 안에서 확인하고 그것에 기뻐하면서 그 구원의 확신과 영생의 소망으로 하루하루를 일궈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종교개혁 501주년을 저희가 맞이하면서 오늘날 우리의 일상에서 많이 잊혀져 가고 있는 이런 이름들을 다시 언급하고 그가 지키려고 했던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짚어볼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해 주님, 저희가 우리의 구원을 생각할 때 우리 마음대로 또는 우리의 취향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설명하신 것을 되찾고 그것과 씨름하면서 그것에 기뻐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구원을 우리 마음에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천국에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그것도 인간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죽어서 가망이 없었던 우리들을 살리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주님을 높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선포하셨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우리의 인생의 그 스토리를 망치려고 하는 사탄의 유혹과 공격들 앞에 서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복음을 붙잡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지난주에 저희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또 우리 교회 가운데 개혁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모든 묵상과 우리의 개개인의 삶으로 연결되는 그런 모든 믿음 속에서 저희 안에서 필요한 그런 개혁들이 언제나 일어나고 더욱더 복음적이고 더욱더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 그리고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